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일과를 마치고 강의를 들으러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죠. 오늘은 1시간 강의를 하고 가볍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 실업,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주노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물론 자주 다루어지고는 있는데 약간 상투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실업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서 관련 조항은 이제 10조가 기본적으로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 의무를 진다. 이렇게 했고 이것과 연계해서 제32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정진과 적정임금제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 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세 번째가 이제 10조랑 연계될 수밖에 없게 규정되어 있죠. 근로기준의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무는 좀 닫고 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업이라는 게, 문제가 되었을 때, 물론 이제 자기가 A 회사에서 뭐 B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B 회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2, 3개월 자발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돈 빼면 시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일하지 않고 놀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하는데 아무리 내려봐도 인간 존엄의 기준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하의 일자리는 물론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한 달에 10만 원 주겠다. 매일 8시간 일하고 매일 8시간 주 5일로 일하고 한 달에 10만 원 주겠다. 이런 일자리야 당연히 찾으면 있겠죠. 있는데 이 일자리는 인간 존엄의 기준에 맞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생계비에 필요한 다른 부분을 어떤 보이지 않는 데서 구걸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생존해서 이 노동을 하려면은 재생산이 필요한데 매일매일의 재생산,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잘 때도 있고 옷도 입고 하는데 이제 생산 비용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만 주니까 나머지는 이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선의에 기초해가지고 존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자리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존속은 다른 사람의 자선의 선의가 허용하는 한 열려있다. 그래서 선의가 닫혀버린다. 뭐 예전에는 줬는데 그냥 안 주기로 했어. 안 주기로 했으면은 이 사람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거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특히 이제 가족이고 이럴 때는 안타까우니까 주는 거지 주지 않는다면은 굶어 죽는 거. 그래서 이 이것이 특별히 우리 사회의 정당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당성. 정당성, 영어로 하면 legitimacy라고 하죠. 정당성은 어떤 규범이 있을 때 그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A, B, C, D, E, F, G, Z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규범을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규범의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졌을 때 규범이 정당성이 있다 그러죠. 규범이 정당성이 없는 규범은 힘의 발현 같은 거죠. 힘의 발현.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했다. 유럽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나의 노예가 되어라. 그래서 노예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형시키겠다. 이러면은 이 일을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 해야 한다는 노예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합의했을 규범이 아닌 거죠. 이 규범은 그냥 힘이 없어서 이 정복자들이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네 개가 다 맛이 갔네요. 죽지 않으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의 발현이 아니라 그 규범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시장 경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이 시장 경제에서 일자리 우리 헌법에 의한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일자리가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사람이 쭉 있을 때 이게 맨 능력이 좋고 이제 제일 사람들이 이제 희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제일 근로 조건이 좋은 일자리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칭을 하고 또 감사합니다. 매칭을 하고도 이 밑에 이렇게 남았다. 이 남은 사람들 매칭을 다 했는데 이 밑까지 이렇게 했는데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사람이 아니라 이 밑 인간 존엄 위의 것 중에 최저까지 다 해봤는데 못 간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생산 과정에서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해야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소득을 얻으니 못 얻으면은 결국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의 존속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존속이라는 것은 구걸을 해야지만, 물론 명시적으로 구걸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구걸을 해야지만, 그래서 구걸을 해서 그 구걸을 청을 당한 사람이, 뭐, 그래, 좀 주겠다 해서 주는 한도에서만 계속 존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인간의 존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상황은 자신의 존속 자체가 다른 사람의 임의적인 선의에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존속 자체는 다른 사람의 인위적인 선의가 끝나면은 얼마든지 끝이 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인간다운 삶의 조건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적인 방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시장 경제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이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물을 활용할 권리가 이 소유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활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 활용을 하면서 누구를 이 소유물에 결합시킬 것인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결합시키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그런 권리가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고용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게 되면은 원하는 사람은 이 생산 수단에 결합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소득을 얻지만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은 건조물 침입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물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거든요. 방해를 배제한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마트폰을 소유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누군가 이걸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제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형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민법상으로도 방해를 배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에 누가 갑자기 침범해가지고 이웃집에서 담을 쌓고 거기를 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철거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유물이 방해 배제 청구권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은 이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물이 있고 이 소유물에 결합될 사람들이 다 매칭이 되고 나서도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유물에 대해서 방해를 배제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까? 의무가 있을까? 이건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극단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더 로드 같은 영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종말을 맞게 돼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 생존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모든 법이 붕괴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소유다. 소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당장 내일의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걸 가져가려니까 이 사람이 이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 두 사람들이 힘으로 싸우기는 멈추고 갑자기 정치 철학적인 도덕 논쟁을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논의로 한번 결판을 내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최종적인 근거로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합하고 유효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규범을 준수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내용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진 권리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합의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합의를 못 얻게 되면은 그것은 단지 어떤 것을 미리 소유하고 있던 기득권의 힘의 발현이지 정당성을 가진 규범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하고 실제 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선의에 기초해 살아가고 있고 또는 인간다운 생활 이하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야 되는데 하나는 통상적인 노동 능력이 있는 경우다.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럼 통상적인 노동 능력이 없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위 경로를 아무리 세워봐도 이 사람이 자기의 재생산에 필요한 만큼 소득을 얻고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행위 경로는 막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뭐 사고를 당해서 거의 못 움직이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지만 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사람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인간다운 생존이 주위 사람의 자의가 허용하는 한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의가 붙어있는 다른 사람은 그런 자의가 안 붙어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자의가 안 붙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불운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기본적 지위는 다른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위. 이 자의를 떼어내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전체 규범을 정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를 떼어내야지만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10조의 말이 맞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자의를 떼어내지 못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직 주위 사람들이 선의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때에만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득을 벌 수 없는 만큼을 사회 전체적으로 연대해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어서 이 자유와 무관하게 인간다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은 적어도 이 사회의 법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부자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할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어서 도둑질을 하고 나와도 이 사람이 한 일이 도둑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훔치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자의에 의해서 목숨이 끊길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유물의 방해 배제 청구권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통상적인 노동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또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변동은 경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구조적 변동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직업들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타이피스트. 요새는 타이피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타이피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타이피스트만 할 줄 아는데 그 뒤로 이 직업군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새로 생긴 직업군은 매우 고기술 고지식을 요하는 거라서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매칭을 다 해봤는데 뭐 단순 노동까지 다 알아봤는데 그래도 남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동 능력은 있지만 결국 마찬가지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인간다운 생존이 그 사람들에게 뭐 사실적으로 급부를 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자선, 선의의 자의에 의존하게 된다. 이걸 떼내줘야지 우리가 된다. 그리고 이걸 떼내주라는 명령이 우리 헌법에 직접 있죠.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고,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되어 있거든요. 1항뿐만 아니라 2항도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라는 것은 가능을 전제로 하거든요. 의무는 가능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의무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에 한 번씩 날개로 하늘을 날아야 된다. 날아야 한다. 날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미만,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처한다. 이렇게 국회가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이런 법을 입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날개로 하늘을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 자체로 이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날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 갔을 때 판사는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도 우리 헌법에 위배되어서 위헌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근로의 의무가 가능하려면은 근로가 실제로 가능해야 되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가 비참하게 인간다운 생존, 인간의 존엄 이하의 근로 조건에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일 의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결국 인간 존엄 이하를 국민들에게 명하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조에 어긋나게 되죠.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는데 근로의 의무를 말하면서 이 근로하는 조건이 인간의 존엄에 위배될 때, 그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1항과 2항이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용자에게 직장 청구권을 가지지는 못하지만은 국가에 대해서는 가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자 아무한테나, 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나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나를 사무원으로 채용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해야 될 의무가 직접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 국가의 입헌민주주의 국가, 입헌민주주의 국가는 아까 말했듯이 정당성이 있는 규범으로서의 최고 규범인 헌법, 헌법을 준수하는 국가의 구성원인 거죠. 헌법을 준수하는 이 공화국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이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근본적인 관계가 인간 존엄 이하의 직업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인간 존엄 이하의 직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주위 사람의 선의나 자의에 의해서만 존속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더 이상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속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세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 존엄 이상의 조건에서 노동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받게 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정책적 제안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실업급여가 처음에 일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요 기간을 충분히 채우고 그때 실업이 되었을 때 한정된 기간만 실업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일을 안 했다. 청년 실업같이 처음부터 아예 직장을 잡아본 적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준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자체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살아가냐? 어차피 이 사람들 먹고 살아가는 데는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는 일종의 2등 시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한 2등 시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 제11조 2항에서는 어떠한 이유, 어떠한 형태로든 특권 계급을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1등 시민은 운이 좋아가지고 뭐 생산 수단에 결합되고 소득을 창출하고 그래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2등 시민은 결합을 못해가지고 소득을 누군가가 선의로 줘야지만 되고 그래서 그 존속이 다른 구성원의 자의에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없애려면은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인간 존엄 이상의 일자리를 청구할 권리를 지닙니다. 국가는 이것을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사인인 회사에 보조를 줘서 간접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사인에게 보조를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도 일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뭐 고용 장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고용 그 장려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듣고 그 기술을 쓰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첫 2년간의 월급을 국가에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식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차피 먹고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유휴 노동력으로서 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숙련과 경험이 부식되게 되고 자꾸만 생산수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딱 봐도 청년인데 뭐 38살까지 24살에 노동시장에 나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일을 안 하다가 38이 된 경우라 24살에서 38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한 경우랑 능력 차이가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한 경우랑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회는 활용한 경우에 더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노동을 활용해서 뭔가를 생산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노동이 활용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좀 더 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완전히 놀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이 일해야 되고 이 사람이 생산할 수 있던 걸 생산 못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습득할 수 있던 것도 습득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는 스스로 일자리를 제공하든가 아니면은 민간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을 통해서 걷어야 된다. 근데 이 세금을 통해서 걷는 것은 이 유휴 노동력이 어차피 놀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추가로 생산된 것으로 상당히 충당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갔는데 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도 안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안 지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 없이 여기서 계속 일하고 여기서 붙어 있으라고 국가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32조 제1항에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특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했는데 그것보다 미달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런 정한 인간 존엄의 구체적인 조건에 미달하는 직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달하는 직장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가 부분적으로 노예가 되어야지만 부분적으로 인간 존엄 이하의 선을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을 변경해달라는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회사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그리고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되겠죠. 국가 최저임금이 인간 존엄을 위한 최소한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 소득의 향상성과 관련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노동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회사에 잘린다. 잘려도 국가에 청구하면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는 우선적으로는 민간 회사들을 활용하겠죠. 국가 스스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 회사들이 시장에서 직접 뛰고 있으니까 그 간접적으로 보조를 해서 거기에 채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채용에서도 일자리가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썩은 회사일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면은 증거를 갖다 대면은 직장 변경을 존속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변경에 걸리는 기간 동안은 일을 안 해도 최저임금만큼을 국가가 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국가가 잘못 소개를 해준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존이라는 게 누구 1인의 자의에 크게 달려있지 않아요.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조건에 상응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연대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물론 이 사람이 아예 일을 하지 않고 놀겠다. 내 저축한 돈을 까먹겠다. 그럼 그 기간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까먹고 일 안 할 수도 있죠. 다만 이 사람이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것은 인간 존엄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사회 책무다. 왜냐하면 이걸 마련해 주지 않고 다 밀어내버리면은 그것은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법체계의 정당성이 흩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업 문제에 대한 우리가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어떤 회사에서 나가면은 그 회사에서 많이 벌고 있었으면은 그만큼 많이 못 벌게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상황에는 처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그 변명이 많다. 어떤 불의나 잘못된 것을 보고 회사에서 잘릴까봐 그것을 말 못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맡았던 소송 하나는 이 버스 회사 어떤 기사를 하는 노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 관리자가 감찰을 해라고 지시가 시에서 내려와서 세대를 감찰을 해야 되니까 너 말고 A, B, C, D도 이제 정리를 한다. 그래서 네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과 함께 너 X도 정리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 왜냐면 정리해고 당한 것보다 사직서를 내면은 이렇게 협조를 하면은 다른 버스회사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버스회사는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찍히면 안 된다 그래서 냈는데 ABCD 해고를 안 하고 감찰도 안 했어. 그냥 이 사람 혼자만 띡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 관리자한테 농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다. 물론 이제 이게 동기의 착오기는 한데 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됐고 그 상대방 이 동기가 중대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방금 말한 대로라면 이게 취소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법리가 그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문제는 이걸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야 이렇게 말하지. 관리자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지금 내가 사직서 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놔두고 나만 쪽하려. 관리자는 뭐라고 하느냐. 회사 쪽에서 이렇게 온 서면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난 좀 쉬고 싶다. 한번 휴식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직서를 받은 거다.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러는 거야. 증거가 없지.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은 좀 경험치게 어긋나죠. 이 사람 지금 대학 다니는 딸이 두 명이 있고 와이프는 일을 안 하고 이거 지금 하고 나서는 여기가 그 시내버스였는데 시내버스는 고속버스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내버스가 훨씬 좋아요. 시내버스 기사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고속버스가 훨씬 더 일을 연달아서 많이 하고 임금도 여기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갈 수 있는데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휴식하고 싶어서 그만뒀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경험치게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어떻게 깰까? 그래서 여기를 공략해보자 해서 제가 이 X라는 분한테 이 우리 의뢰인한테 다 전화 걸으라 그랬어요. 먼저 소장 접수하기 전에 전화를 걸으라 그랬어. 전화 걸어가지고 이 대화를 해서 다 녹음을 해라 그랬어. 대화를 해가지고 아 그래서 너도 그 말들을 정리하고 당한다고 해가지고 너도 사직서 썼지 않냐? 나도 썼지. 썼는데 나는 나무라 그러더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녹음이 잘 됐어. 되게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옹냐옹냐 하는 그런 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소송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진술서를 썼냐면은 진술서 써서 증거로 냈는데 우리는 그런 정리해고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사익서 권유를 받은 적이 없고 사익서를 낸 적도 없고 이 사람 혼자서 그냥 나간 거다라고 진술서를 다 낸 거예요. 사용자 말대로 다 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증거를 부인한다 그러거든요. 부인 이걸 부인하면 누가 썼는지 우리는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부동의 하면은 이 증거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 쓴 사람을 불러야 돼요. 이거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람. 그러니까 쓴 사람 불렀는데 다행히 A를 부른 거야. A를 불러가지고 A한테 증인신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거짓말을 해. 그런 위협도 없었고 이 사람 그냥 썼다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녹취록을 딱 내면서 녹취 파일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틀었지. 판사 뭐 틀어야 돼. 완전 정반대의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 사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다. 사용자가 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자기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 이때까지 형님 아우 하고 지내든 형님 하고 지내든 그 사람 다시 회사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막 노예 정신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나가면은 못 사니까. 근데 이런 것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독립적인 자유인으로서 최소한 자기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구가 많아야지 성장이 계속 지속되는데 성장이 지속되려면은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연금
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 연금이랑 세금을 안 내면은 이거 받아 먹는 사람만 많아지고 이거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다 빵꾸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이게 다 상투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을 하는 사람이 할 이야기예요. 뭐, 국가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서 거기서 어떻게 제도를 바꿔가야 되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상황이 안 바뀌기만을 계속 염원하면서 상투적인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출산율이 1.14에서 뭐 1.2 사이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낮은 건 맞아요. 우리 사회가 많이 낮은 건 맞고 이 원인이 결국 양육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은 국가가 직접 지는 부분이 적기도 하고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그런 어떤 조건이 못 된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해결을 해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된 나라도 1.5가 안 넘어요. 1.5가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출산율을 높이려고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이거 자체가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그 아이는 그 하나의 시민이잖아요. 그 시민이면 자기 부모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관계없이 자기의 적정한 영양과 교육을 받고 적정한 의복을 입고 적정한 주거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되는 이유고 일가정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가정이 양립해서 애를 많이 낳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부정이하고 불행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쳐야 하는 거지 이걸 뭐 한 2.1로 고치겠다. 2.1이 인구 대체 가능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2.1로 올리겠다. 아무리 올려도 2.1 안 돼요. 이거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 왜냐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세시대 이럴 때 생각해보세요. 영주한테 막 핍박당하고 언제 마녀로 몰릴지도 모르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막 그냥 나왔어. 왜냐면은 약간 동물에 더 가까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낳을 때 자기 삶의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오게 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게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류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낳는 사람도 생각하고 낳는 거지 옛날처럼 그냥 흘러가듯이 낳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낳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이 2.1에는 2.1이 나오려면은 항상 다 결혼해서 두 명씩 낳아야지 2.1이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구 증가 인구가 이제 점점 감소하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인구가 적으면은 사람들이 못 살게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 관심 있는 거는 1인당 소득이지 전체 소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A 사회는 한 사람당 10만큼 소득이 있고 B 사회는 한 사람당 8만큼 소득이 있는데 A 사회는 전체 인구가 100명이고 여기는 200명이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하면은 1600만큼이 소득이고 여기는 1000만큼이 소득이니까 총으로 치면은 여기가 낮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낮지만 개인으로 보면은 여기가 낮죠. 그럼 이 두 사회 중에 어느 사회를 살래 이러면은 이 사회가 낮다니까. 우리는 개인으로서 사는 거지 뭐 이거 합친 거 이거는 그냥 통계적인 개념이잖아요. 통계적인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희생할 필요 이 두 개 중에서 분명히 이거다. 이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골라야 되고 그러면은 왜 이 사회는 8이고 이 사회는 10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1인당 노동 생산성인데 이 노동 생산성이 높으려면은 1인당 자본량이 높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조립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기계가 조립하고 사람은 이제 드문드문 기계가 잘 못하는 부분이나 점검하는 부분에 하는 회사에 있으면은 자본이 이 기계가 많은데 투입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생산하는 양이 기계가 많이 투입된 곳에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그 결합되는 자본량이 높은 사회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A 부대는 포크레인이 있고 B 부대는 삽이 있다 그러면은 진지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 있는 부대가 훨씬 더 빨리 진지공사를 적은 수의 사람들로 하겠죠. 그럼 포크레인 잘 모는 애 하나가 쭉 다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쉬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삽질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 수가 늘어나면은 1인당 자본량이 희석이 되게 돼요. 희석된다. 희석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에 하나 있으면은 한 사람이 붙을 수 있는 거지 두세 사람 붙어봤자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근로자 1인당 자본 스톡이 빠르게 희석돼서 근로자 1인당 산출이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1인당 GDP라는 것은 GDP를 총 인구로 나눈 거죠. 근데 이 1인당 GDP는 GDP를 총 인구로 나눈 건데 이 GDP의 산출량은 1인당 자본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생산성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는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두 사회가 있다. 두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는 자본이 되게 많고 이 사회는 자본이 같은 정도로 많은데 인구가 훨씬 더 많아.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산다. 이 사람들이 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은 못 살게 된다. 이거는 거의 언론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말에 세뇌된 거야. 그런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경제성장론 교과서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쓴 교과서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고령화가 같이 일어난다. 고령화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고령화 같이 일어나면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되게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노동 활동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노동 활동을 하니까 노동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배해서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에 결합되는 사람의 인구가 적어지니까 생산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옛날에 70살이 요새 70살이 옛날 70살이랑 같느냐? 그렇지가 않다. 옛날 70살은 첫 번째로 일하는 게 생으로 몸으로 일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요즘에는 몸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일이 많고 또 건강도 훨씬 나아졌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한 55살이 요새 70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은 노동 능력이 있으면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동 능력이 있을 때 일을 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가 최후 고용자로서의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때 결국 국가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맞는 일을 소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개를 해줘야 될 국가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도 그게 맞는 일들을 습득하고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문제되는 것은 아까 포크레인 가지고 한 명이 일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담평을 놀고 있었지만 이 성과를 나머지 사람들을 나눌 수 있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한 명 혼자서 다 가져가고 세금도 안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과 핵심 부문에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투적인 얘기가 보이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태가 전개되더라도 국가가 규범적 정당성을 잃지 않고 정당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한 경제적 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자기조정적 장치는 우리가 난방기계에서 많이 보죠. 난방을 할 때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뜨거워지면은 억제하도록 이렇게 기계가 움직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불을 떼지 않게 되고, 너무 많이 추워지면 다시 불을 떼기 시작하죠. 우리가 온도에 맞춰놓으면. 그런 것과 같은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장치가 없어요.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어서 고령화가 되면은 이 사람들 65세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갑자기 돈 버는 사람이 적어져서 국민연금이나 세금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또는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 일을 거의 다 대체해버릴 수도 있겠죠. 거의 다 대체, 요즘에 30-40년 뒤면은 거의 다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정확한 시점은 그냥 추측하는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요즘에 AI가 3류 소설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스토리를 버무려가지고 3류 소설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제 대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꽤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판례 찾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안에 맞는 판례를 막 찾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판례 정보들이 다 전자화가 되고, 전자화된 걸 검색을 제일 잘하는 애는 컴퓨터죠. 사람은 일일이 다 클릭해서 봐야 되는데 컴퓨터가 다 해가지고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패키지로 다 묶어서 보여주고, 그럼 이제 사람은 그 뒤에 이렇게 하는 거고, 조금만 더 발전되면 서면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판례 이렇게 적당히 대치하고 주장하면 되니까. 회계사도 미국에서는 지금 점점 프로그램이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AI가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다 실업에 빠진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력이 과잉되게 넘칠 수가 있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거 여기에 베팅한다,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명운을 갖다 그렇게 다 걸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건 M 아니다라는 거는 이쪽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청년 실업률 12.7%고 실제로 실질 실업률은 18%, 20% 가까이 간다고. 5명 중 1명이 잉여 노동이라는 거예요.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개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전개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아까 말한 최후 고용자로서의 국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지분의 분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AI가 엄청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뭐 AI도 있고 3D 프린팅도 있지 않습니까? 3D 프린팅은 이제 이런 물체 같은 걸 공장에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가 이 청사진만 제공을 하면은 이 3D 프린트 기계 안에 이제 분자 수준에서 물질들을 넣으면 이게 조립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값이 싸지고 소프트웨어 이외의 생산 공정은 값이 싸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실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했던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 다졌을 때 나머지 사람들도 그 기여를 나누어 가질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은 20세가 되면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생산수단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을 가진다고 봐야 돼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정액제 기본소득은 낮은 수준에서는 바람직하다. 낮은 수준. 뭐, 20-30만 원 수준에서는 바람직한데, 그 이상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생산수단에 대해서 지분 비율을 정하고 이걸 받도록 하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무추얼 펀드의 펀드가 소유하는 주권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배당금이 나오게 되고 배당금이 소득 흐름을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서 변동되게 주지만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주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AI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기여하게 되는 것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추가적으로 결합시키지도 않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로 인해 생기는 혜택은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이득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걸 소득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만 이득을 얻게 되면 자기 조정 장치가 고장나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인간 쓰레기가 되면 인간 쓰레기. 이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야지 이거는 생산수단에 결합 안 되면 시장 경제에서는 쓰레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실업에서도 생산수단에 결합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기면서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들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구글에서 인생 막장 이렇게 쳐보면 그 청년 실업자들이 막 글을 많이 올려놨어요. 또 막장.net이라는 넷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읽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넷 이름이 makjang.net이에요. 막장.net. 저는 인생 막장입니다. 막장이 뭐냐면은 생산수단에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그걸 두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예전과 똑같이 뭐 그냥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구를 계속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1인당 소득이 중요하지 전체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자본이 희석되어서 사람들 수준이 계속 낮아진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절대 인구수가 아니고 노동하고 있는 결합하는 건데 생산수단과 결합하는 노동인구의 수인데 이 결합을 하려면 국가가 최우고용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최우고용자에서의 의무에 어울리는 교육과 숙련 기능을 담당해주는 의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술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기술 발전이 전개가 되면 될수록 부를 소유한 사람이 노동을 더 많이 결합시키지 않고도 새로운 물건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동만 가진 사람들이 잉여로 밀려나게 될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을 없애고 자동 조절 장치를 결부시키는 것은 사회 생산 수단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을 사회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포크레인 한 명이 딱 운전해가지고 다 평평하게 진지공사 하니까 다른 그 부대에 다른 사람들도 아 좋다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람들도 여가와 더 높아진 소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최우 고용자로서의 국가의 의무와 교육기술 훈련의 국가의 의무 그리고 사회적 지분에 대한 시민권 이것들이 자동 조절 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상투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주노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담론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다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다 쫓아내야 된다 하는 쪽은 주로 이 젊은 우익들 일자리가 없는 젊은 우익들 당연히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특히 옛날에 그 단순 노동,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던 저학력 노동층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나 아니면 실제 공장에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싼 값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난다. 다 쫓아내야 된다.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뭐 적극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노동요건을 적용해야 된다. 일종의 세계주의적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자본 쪽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묘하게 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즘 젊은 우익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결국 자본가 좋은 일을 시킨다. 왜냐면 싼 값으로 노동력을 가져오니까 근로 조건이 더 다운되고 그래서 이쪽에는 일자리를 못 얻는데 인간 존엄에 못 미치는 그런 자리 만들어나고 있지. 오히려 인간 존엄 이상의 근로 조건이 적정히 보장된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극우 정당이 생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뭐 이런 정당들. 그리고 요새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백인 남성 노동자들 특히 대학을 가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인기 캠이거든. 트럼프가 무슬림 절대 입국 금지, 멕시코들 다 집으로 쫓아 보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적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가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세계 시민이니까 그냥 뭐 다 받으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 자본에 이게 복무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데 못 사는 나라에 영원히 처박혀 있어라 이런 법은 없다고. 이런 법은 없고 이쪽에서 기회가 많으면 우리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을이라고 생각해서 마을 A 마을 B 마을인데 A 마을에 가면은 B 마을에 가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B 마을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A 마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A 마을에 다른 사람이 이걸 못 가게 막아요. 못 가게 막으면은 B 마을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다만 이 B 마을이 엄청나게 많고 A 마을이 그보다 훨씬 소수다. 그리고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A 마을과 같은 마을 뭐 A-3 마을이 자기들만 활짝 열어제키면 이쪽으로 다 쏠리겠죠. 이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단지 A 마을과 B 마을만 있으면 A 마을에서 이걸 막을 근거가 없는데 A 마을과 같은 것들이 소수가 몇 개 있고 B 마을이 아주 많을 때 한 마을만 자기들 혼자만 완전히 열어 제끼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닫을 일정 정도의 권리가 있다. 일정 정도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백인만 받겠다 또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만 받겠다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의 존재를 존엄을 갖춘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죠. 근데 일정 정도는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돕고 이 A 마을의 생산도 활성화하는데 이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이 B 마을 사람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에 놓이게 되는 A 마을의 하층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경쟁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도 차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어떤 정책의 실시는 그것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가장 불평등 지위에서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처지를 더 낮게 만들 때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죠.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는데 산업연수생 제도가 지금 바뀌었죠. 산업연수생 제도가 바뀌어서 고용허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고용허가 제도는 이제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가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3년간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오케이 이러면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3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용허가제도의 문제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장이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최초에 계약한 회사에서만 근무하고 뭐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그래서 사용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이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용허가 취소됐다거나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지 딴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 입장 외국인 노동자 입장 자체에서 내가 딴 데 더 가보고 싶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부분적인 노예로 일종의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해고했을 때 2개월 안에 이 직장을 잡지 못하면은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고도 훨씬 무섭죠. 쫓겨나게 되니까. 그리고 3년 끝나고 3년 더 있으려면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6년을 일할 것이냐 3년을 일할 것이냐는 이 사용자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뻔히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겠죠. 산업안전보건법도 안 지키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막 안 지킨단 말이야. 그 안 지킨다고 이의 제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동의도 안 해줄 거고 뭐 그냥 해고시켜서 두 달 안에 직장 못 구하면 너 집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더 낮은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유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몰아넣고 동등한 근로조건을 하지 않는다 그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동등한 발판 위에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허가 제도를 노동비자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동하러 왔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하고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에 국한돼서 허용된 게 아니라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고 지금 2개월 텀은 너무 짧다. 6개월 텀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3년 재계약하는 것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해왔는가 전체 기간을 보고 계산을 해야지 맨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용자 오케이 하는 걸로 해서는 그러면 어느 사용자가 어떤 봉건 영주 같은 정보를 안 가지니까 이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근로 조건을 잡아 끄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련해두고 또 최근에는 이제 노동조합을 근로상권이 허용된다. 또 이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들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고용허가제도를 고쳐가지고 첫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발판 위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문제, 수급 문제. 이 수급을 지금 뭘로 결정하느냐. 지금은 자본 이익이다. 자본 이익. 이게 소자본의 이익도 있지만 대자본의 이익도 있다. 소자본의 이익은 이제 거의 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산업안전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뭐 법정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착취를 시켜서 이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런 소자본이 값싸게 생산한 생산물품을 중간 생산제도를 쓰니까 대자본도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이 다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본의 입장에서 보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에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정책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조정 장치가 있다. 즉 최후 고용자로서의 국가의 의무. 국가가 이 최후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시행하게 되면은 누가 일자리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국가의 연대적인 재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준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통계가 나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건 무슨 의미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나 뭐 이런 거 산업안전보험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다가 몰아넣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의 사업장이 민간에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청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걸 들여온다는 것은 이거보다 낮은 수준, 인간 조정보다 낮은 수준에다가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말이랑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한은 외국 노동자는 수급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급을 안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적어지고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아무도 안 가려는 부문이 있다. 근로 조건이 일정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는 데가 있다. 그럴 때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자기 조절 장치와 함께 엮여 있을 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극우로 빠지지 않게 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조절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사회 구성원을 염려하면서 조절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조절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많은 많을수록 좋다는 기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첫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교섭 지위에 처해가지고 부분적 노예로서 사용자의 어떤 의사의 좌지우지에서 3년을 더 일할까 말까 쫓겨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브로커 비용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날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하는 지위를 사용자에서 박탈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국가 최후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지금 노동을 제공하는 국내의 사람들이 적을 때에만 수급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외국의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업무 국가 단위에서 세금을 걷어서 원조하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플랜을 내걸었을 때 뒤죽박죽이고 어떻게 전개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전개되면 정반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갈피를 모르는 정책의 하나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이 중심을 잡은 것이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심을 잡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 합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걸 할 수 있게 하고 또 권리 질서가 확립이 되어서 추가로 노동하면 노동 한 만큼 받고 이런 게 확립이 되면은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대놓고 뭐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소리만 하거나 아니면은 눈을 낮춰서 직장을 잡으라 이런 정신승리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회의 소유권 제도를 비롯한 규범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규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지 그 규범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관계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동안 심화 강의 5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